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1절 12절 13절까지 우리 세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0절 11절 12절 11절, 12절, 13절 헷갈리네요. 세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한 절 더 읽어드리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던 중에 있었는데요. 그동안 여건 될 때 우리 13장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요. 저는 그 사람 성격에 대해서 강의를 한 15년 정도를 MBTI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했던 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남들 그 다른 생각할 때 좀 더 고민을 했던 그 시간이 이렇게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결정짓는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이 상황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었고 아무래도 그 상담을 좀 공부하면서 어떤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동 그 역동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책 한 권을 더 읽고 그래도 관심을 더 갖고 그래도 그 상담 현장을 또 한번 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그 초등학문이지만 좀 갖고 있는 약간의 지식이 좀 있어요. 지식이자 지혜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고정관념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표정은 바뀔 수 있어요. 늘 우울하던 사람이 성격을 밝아질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온다고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형이 되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 오른팔잡이가 저 어렸을 때 왼팔 쓰면요, 왜 왼팔 쓰냐 막 그랬거든요. 혼냈어요, 막 그렇게 해요. 지금이야 뭐 자유롭게 키우시면 저만 떠나더라도 왼손 이렇게 쓰게 되면요. 판설하는데 이렇게 쓰거든요.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랬는데 그런 선이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오른팔잡이가 왼팔되고 왼팔잡이가 오른팔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싫었던 그 양파 마늘 같은 것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 건 안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오른팔로 늘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오른팔 가지고 좋은 일을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선행한다랄지 봉사한다랄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죠. 이거가 좀 막 악하게 살던 사람이 그런 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 부분들은 혈액형이 안 바뀌어요. 목사님들 혈액형 말씀하시는 것처럼 B형이 제가 B형이고 현사모가 A형이에요. 우리 아들 세 명 있잖아요. 다 무슨 형 같습니까 애들이? AB예요. 애들이 다 AB예요. 그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되지 않아요. 그 캐릭터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 있잖아요.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 있잖아요. 우리 늙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 다르지 않아요. 김순덕 권사님이 예수님을 복음을 딱 믿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순덕 권사님 성격으로 바뀌지 않아요. 두 분이 비슷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바뀌는 부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인 거죠. 하나님, 베드로의 그 모양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망치가 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칼이 톱이 되지 않아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건강, 성실한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성실해지지 않아요. 그건 일정하게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싸움이 필요하고 어떤 자각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다고 밥 먹는 게 주나요? 그렇진 않죠. 밥 맨날 야식 많이 먹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밥 많이 먹는 거 확 줄지 않아요. 이건 똑같이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뭐 좀 심한 얘기지만 뭐 당뇨병을 앓는다랄지 혈압이 크다랄지 암이 걸려서 아 줄여야지 라고 할 때 줄여지는 거죠. 그게 싸움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면 약간 조금 막 이렇게 막 활달한 성격이 예수 믿는다고 차분해지지 않아요.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한 평생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문득문득 당하는 시험이나 아니면 불편함이나 부담 같은 것들도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어제 새가족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나와서 시험 들기 딱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런 시험을 회사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논술을 보고 언어를 보고 면접을 봐요. 그래야 들어가요. 그런 사람만 모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사회에서 말하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말을 가지고 어우러져 가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 교회의 비밀과 그곳의 교회의 멋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긴장해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조금 삶 속에서 한 발자국 탁 물러나서 늘 좀 관조라 그러죠. 관조하고 보는 모습 또 은혜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있으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을 쓰시는구나 생각할 때 보면 도리어 감격스럽죠. 그래서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 나누면서 아주 좀 개념 유익했는데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0장 1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볼 건데 계속 히브리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말이야. 히브리서에서는 그 행위가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셨어요. 방법이 뭐였냐? 율법대로 그는 피를 흘리셨고 또 주 앞에 나갈 때 그 제도를 말을 해가면서 그 제도에 부합하는 그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각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것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책이 있다면 그 책은 히브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1절부터 쭉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지킴을 통해서 그 죄가 가려지는 것이지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에 의한 제사는 죄를 가릴 뿐이지 죄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영원히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준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약속을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 본인들의 죄인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속죄제를 큰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의 어떤 죄랄지 어떤 정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성소에는 한 번 들어갔지만 1년에 나머지 그 마당에서 번제 드리는 일들은 계속 있던 일들이에요. 계속 백성들 이런저런 정결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냐면 율법의 기능이 인간의 상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아, 율법이 아닌 그 결국에는 어떤 은혜가 필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계속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근거에서 일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율법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제사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제사로는 인간의 상태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려오고 수천 년 동안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그것은 온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은 아니었다라고 계속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형상이 아니고 하지만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였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지만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1절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하의 제사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형상이 아니고 해마다 늘 드렸어요. 하지만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1장에 1절에 10장 1절의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거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참 은혜를 할 그림자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매년 드린다고 말하고 매일 드린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어. 그들의 말을 듣지 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율법을 넘는 길이고 모든 율법의 끝에 놓는 그 주의 은혜가 임한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어 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하는 거죠. 율법화의 제사는요 죄를 온전히 율법화의 제사가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이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드린다는 얘기는 이 오늘 드리는 이 제사로 내 죄가 완전히 끝난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면 제사를 드려. 죄를 지면 또 정결케. 계속 제사가 반복돼요. 우리의 예배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은. 왜? 계속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지만 그래서 이 참 예배의 주이신 그분이 오심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막 지키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의 결국, 예배의 종국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 예배, 참 그분의 영접, 참 그분을 오심을 마주대함이 우리에게 예배드림의 끝에 있는 종국의 결론인 것이죠. 이해가시죠? 네. 새벽에 무슨 말을 이렇게 혼자 열심히 말하시냐. 나는 지금 반 자고 있어. 그랬었는데 잠 깨시고요. 율법화의 제사가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이면 반복해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속죄,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일곱 번째 되는 달 열흘, 10일째, 그러니까 7월 10일이라고 말합시다.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피를 부면 피가 그 시은 자, 속죄소에 쭉 떨어지면서 법궤를 막 덮어요. 법궤가 뭘 상징한다고요? 사람들의 불신앙. 사람들의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죄를, 법궤를 덮는다는 얘기는 죄를 덮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법궤에 그 괴짝에 피를 부으니까 뭐 넘칠 거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제사들에 대해 해마다 나를 해마다 드리는 일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죠.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물들의 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그 죄 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 사단에게 매여있는 그런 부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계속 명상하고 막 덕을 베풀고 공덕을 쌓고 예를 들면 막 자비 있게 행하고 밥을 퍼주고 착한 일을 행하고 자비하게 눈을 떠가면서 내게 있는 물질을 다 쓴다 한들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상해요. 예를 들면 턱걸이 10개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쉽잖아요. 전 고2 때는 받았어요. 지금 못 받아요. 왜? 10개를 할 수가, 매달릴 수가 없어요, 지금요. 성경을 한 번 읽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맹인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100m를 15초에 뛰면 구원받는다. 뛸 수 있으신가요? 15초 시간 충분히 드린 건데 저도 지금 아리까리해요. 뛸 수 있을지 말지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구원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인 거지.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 신분이 자녀가 되어져. 하지만 우리의 수준은 뭐냐면요. 어느 거지가 늘 손으로 막 퍼먹는 거야. 깡통 그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한 좀 뭐 줍쇼 해갖고 우리 어렸을 때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막 두들겨. 밥 좀 주세요. 그래요. 그 뭐 이렇게 퍼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깡통 있는 걸 막 손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먹던 그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되었어요. 밥을 어떻게 먹게요? 앞에 왕처럼 먹을 수 있는 연장이 많이 있어요. 나이프도 있고 포크도 있고 수저도 있고 젓가락도 있는데 이걸 먹는 것보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벌컥 가겠죠. 왜냐하면 살아왔던 그 생활의 패턴이 있으니까. 성화가 어떤 과정이냐면 그런 과정인 거예요. 성화. 그런데 이 성화는 성격의 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용도가. 죄를 향해 들였던 우리 몸이 의를 향해 달려나가게 되어지고 또 악을 품고 살던 사람이 선을 품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지 베드로가 요한이 되고 요한이 공자가 되고 공자가 이순신이 되고 이순신이 신삼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각 개인에게 맞는 캐릭터와 각 개인에게 맞는 어떤 이미지와 각 개인에게 맞는 성향과 성질과 어떤 성격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수도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명상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낸다 하더라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지고 계시되어지고 은혜 그 주신 그 구원 또한 내가 온전히 나가서 이룬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우리가 경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것 또한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있는 거죠. 삶을 살다가 보고 현실을 따라가다 보고 삶의 많은 일들이 접하다 보니까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한평생 부모와 자식 관계가 늘 진합니까? 어떨 때는 멀리 간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들어 처먹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안 들어 처먹고 어떨 때 보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멀리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족이 한평생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언제 누가 주 앞에 온전히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온전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의지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주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믿음을 버릴 정도로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아까 13절에 율법은 구약을 의미해요. 전체 구약. 모세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좀 아까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루마리 책. 이 모든 게 성경을 의미하죠. 그렇죠? 성경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했어요. 말씀한 내용이 뭐냐? 그게 5장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거는 시편의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듣고 옮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이 땅에 그 제사 가지고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자증하신 것이죠. 실제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들이 율법 하에서 지킨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왔지만 실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온전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신 목적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려고 온 거야. 첫째 것이 뭐냐? 드리고 있는 그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율법, 드리고 있는 구약에서 전달됐던 그 수많은 것들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거야. 둘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야. 그러니 너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그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야. 왜? 온전한 것이었으면 어떻게 매년 매번 드릴 수가 있어. 한 번으로 끝이 나야지. 그 온전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율법으로 명한 것이지 모세를 통해서 명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 해 방편으로 주신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지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째 것은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많은 게 연결되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렇죠? 첫 번째 언약의 어떤 어김, 두 번째 언약을 주심. 많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고 로마서도 많이 연결되어지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면 단번이란 얘기는요. 망설임이 없이 단번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단 한 번을 의미해요.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내가 덜 죽었네? 내가 죄를 요거 못 쌓았네? 다시 죽을게. 이게 아니라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난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그 제사를 한 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한 번의 죽음이 완전한 것이었고 한 번의 죽음이 영원한 것이었어요. 왜? 그분이 모든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참 성막, 참 성전, 참 지성소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서서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계속 이 말씀을 더 강조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매일 서가지고 뭘 하는데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그냥 준행했을 뿐이지 실제 그것이 죄를 완전하게 사하는 방편이 아니었어요. 제사가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은 서 있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어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한 제사였어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앉으신 다음에 기다리시는 거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신 것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이에요. 성화. 꼭 기억하세요. 누구나 다, 에브리바디 다 성화 중에 있어요. 조금 낫다 못하다 그뿐이지 성격은 나은 것 같지만 속은 똑같아요. 표현 안 했을 뿐이지 내성적이나 뭐 외향적이나 조금 고상한 사람이나 좀 천박한 사람이나 그 속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낼 수 없을 만큼 아픔이 많은 것뿐이지 그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력, 배려, 수용 능력 이런 것들 사실상은 삶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되게 배려하면 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미 거룩하게 된 결정된 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들이 온전하게 되신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신부는 자녀가 되었지만 수준은 아직까지 바보야 손으로 퍼먹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거지의 습성, 거지의 풍속, 거지의 문화, 거지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 자체가 계속 거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화에 나왔던 제목이에요. 누가 그랬나? 그거.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돈이 없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습니까? 작고 크고 그뿐이지. 우리도 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아주 엉뚱하고 내가 나를 봐도 전문용어 개차반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다 이뤄나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싸움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근면 성실 뭐 우리가 막 스스로가 막 한다 하더라도 그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살벌한 눈보다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선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없네요 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제사 안 들어도 괜찮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돼. 십자가 부활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제사를 끝을 냈고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지성소 앞으로 너희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내가 길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리지 마. 드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금요일쯤 우리가 소, 양, 염소를 교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마당 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도 잡았을 겁니다. 잡고 큰 불판 준비해서 막 태우고 막 그랬을 거예요. 동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믿음과 맞닿아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죠. 그렇죠? 아들들이 군대 가더니 조금씩 효자가 되고 있어요. 부모님 보고 싶습니다. 언제 있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면회 안 간다. 이제 더 이상 안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 듣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은혜를 주세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 최고가 이겁니다. 아무리 무슨 미사원을 섞어서 많은 말을 하고 하느님 앞에서 막 잘한다고 막 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에는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모든 거 다 끝냈다. 네가 죄 가운데 지금 거룩하게 대역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계속 제사에 매이지 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 얻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빡빡했던 우리 영혼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하여 선한 눈을 뜨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각각 개개인들에게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여유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이 일을 진행하고 또 이 일을 이루기에 당대 세계복음의 성도로 살아내기에 부정합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13개의 교회와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중직자와 사역자들과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모두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선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각 개개인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까? 여러가지 문제로 괴로운 자 있습니까? 문제를 당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발견되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 또 거룩하게 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얻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에서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드리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3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